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니고 인류 역사상 중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어찌 보면 그저 사소한 개인사에 해당하는 한 가정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룻기는 그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사사시대였다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거의 자동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사기 자체가 사사시대를 총평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 시대는 이러한 시대였다라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였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이 시종일관 역사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놓고 그 시대를 판단하면 이것이 한마디로 내려지는 결론이었습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 모두가 제 인생에 자기가 왕이 돼서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제 맛에 겨워서 저 하고 싶은 대로 모두가 그렇게 사는 세상이었다. 그런 세상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라고 할 일컬어지는 그곳에 큰 흉년이 들은 이야기와 그 사는 현장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한 가정이 그 흉년에 대하여 나타낸 반응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여기 말하는 이 그 땅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대로 유다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정착한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지나가는 남의 말이기도 하지만은 만약 이런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매우 못 견뎌하거나 아니면 또 놀랍거나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반드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과 언약이 주어져 있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있는 그 땅에서 흉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얼뜻 사사시대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벌이 내린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분위기로 보아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로 봐서 이 흉년은 사사시대에 그놈들이 그렇게 살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런 분맥으로 말하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사시대는 사사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다음 이어지는 말과 연결돼서 여기에 등장했고 이 흉년이라는 말은 그 땅이라는 말과 연결돼서 나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땅, 하나님이 복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끌어다가 여기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못 박아 놓으셨던 그 땅 드디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우리 얘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고 대대에 내가 네 자손들에게 나의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큰 의문과 반발과 또 회의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성경에도 가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 나지요. 광풍이 나타났다는 말 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라. 그런데 이런 광풍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일이 순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 차 조수석에 모시고 운전을 하고 간다면 당연히 내가 중앙선을 침범해도 덤프트럭이 와서 나를 받아도 지가 죽지 나는 안 죽어야지. 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대를 갖기 마련인데 그것이 전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우리의 기대는 사실은 잘된 제대로 된 기대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이라거나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다거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고 내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의 보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우 기계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편할 때 동원해서 내가 써서 내 불편을 없애는 방편처럼 사용하는 나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대기병처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어려움을 우리에게 오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막아도 주시고 여러 일들을 동원하시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뜻이 거룩하니까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고 신앙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길은 언제나 순탄해야 된다고 아무 어려운 일도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고집하거나 믿는 것은 매우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땅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지가 왕되고 불신앙적으로 반역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 흉년이 오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린 벌들은 주변에 있는 강한 세력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벌을 계속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들자 그 지역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정의 가장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가족을 다 모아놓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잠시 이 환란의 때를 피해서 이 기근과 흉년의 때를 피해서 우리가 장소를 옮기자.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자. 그곳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때 미국에 이민을 가면 그곳에 가면 쓰레기만 뒤져도 그래도 목숨은 무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옛날에 있었듯이 지금은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땅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모압으로 가자. 그러면 거기 가서는 최소한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다음 읽어보시는 대로 이제 매우 잘 정착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을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한테 그 토박이 사는 사람이 누구나 아무에게나 내 딸 가져가라 주겠습니까? 아마 그 땅에 가서 초기에 잘 정착을 하며 또 그 정착한 지역의 주변에 많은 인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남편이 가장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대로 나오미가 그의 부인인데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넷이 갔는데 하나가 죽고 셋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채 못 가서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큰 아들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과 둘이 뒤에 남았다.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작은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혼자 그 땅에 남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의 결정은 사실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정당한 결정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흉년으로 지금 생존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가장이 결정을 해서 이 가족들,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양식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가, 어디를 가면 우리 가족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살피고 정보를 수집해서 어렵지만은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려서 글로 옮겨가기로 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고 매우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엘리멜렉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하여 꼭 집어서 죄다, 잘못했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조성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그리고 지금 앞에 사사시대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장치를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볼 때에 지금 성경은 엘리멜렉이 그렇게 한 결정에 대하여 매우 못마땅한 또 매우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당했을 때에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예들이 이전에 있었고 그 예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것을 응당하게 여기지도 않으셨다는 역사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때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 사이가 100년입니다. 100년 후에 100년 만에 기록될 만한 흉년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이 하여튼 어찌 됐는지 자기 아버지 얘기를 들은 것도 없는지 하여튼 또 짊어지고 이사를 갑니다. 양식을 찾아서 갑니다. 이삭이 이렇게 한 것은 큰 식소를 거느린 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마땅히 할 만한 일이고 매우 잘한 일입니다.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그 리더십의 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가는 길목을 하나님이 가로막으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막습니다. 막고 이삭에게 2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있으라는 그곳은 어딘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언약이 주어져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 땅의 현실은 무엇인가? 당장 먹고 살아서 오늘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위험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가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당장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땅에 있으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내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 될지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일이고 당장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위험은 눈앞에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이 떠나고 있는 이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눈으로, 다른 의미로 지금 보고 있고 이삭이 이곳을 언약 약속이 있는 땅을 떠나서 양식을 찾아 떠나고 있는 그 걸음을 하나님은 다른 기준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나를 믿는다면 오늘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걸머지고 혹시 죽게 되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지금 흉년이 와서 다 죽게 됐지만은 그러나 결국 복은 이 땅에서 임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혹은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신뢰를 네가 지금 내려놓고 있고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일 것입니다. 지금 룻기에서 엘리멜렉이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지금 엘리멜렉과 그 가정의 움직임이 이들의 처신과 이런 행동이 이러한 점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도록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그것은 정당한 일이고 그것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리더십의 행사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책임감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그 하는 일을 점검받아야 될 또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될 그런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일 것입니다. 모압은 더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 위대한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정면으로 이들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에 말씀한 것처럼 이 모압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막진 않았지만 그러나 모압 족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막아놓을 만큼 그리고 사사시대 초기에 모압왕 에글론이 18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억압했던 그런 족속이지요. 그런데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한 80km 밖인데 거기에는 흉년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그리 찾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 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우리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하고 있는 행동이 그 처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다른 차원에서 점검받아야 될 점검해야 될 차원이 있다는 놀라운 그리고 무서운 지적일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왜 이렇게 했는가? 오늘 본문은 그가 사사시대에 사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다. 엘리멜렉은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양식이 없는데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 내가 알아봤더니 모압에는 양식이 있다는데 거기 가면 잡도 얻을 수 있고 거기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그리 가자 그러면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을 해서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사사시대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 하면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무엇이 지극히 당연하고 무엇이 그 시대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의 풍조였습니까? 버뜩 생각해서 그거겠네 하면 그대로 하는 것 그렇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괜찮은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세상이었다 그 말이지요. 엘리멜렉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풍조에 물들어서 당연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사시대를 결론 지은 그 말을 갖다 지금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말하자면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자연스럽게 결정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르기는 초반에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땅 잠깐 지금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흉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곳에 있어야 된다.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된다. 우리 조상의 역사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하고 신앙의 차원에서 그 현실을 보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은 우리가 결정한 어떤 처신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 풍조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키우니까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자식 키우는 것의 의미와 우리의 자식 키우는 것을 점검받아야 된다고 어쩌면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들에, 우리가 취한 어떤 처신들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안목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처신에, 우리 어떤 판단에 내 소견이 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이 시대,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에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고 시대의 풍조가 전적으로 우리의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련,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다, 뭐라고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과의 어떤 관련성 이라는 눈으로,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굉장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 준수하고 잘나고 똑똑한 청년을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졸라댔습니다.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붙잡고 같이 동침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그렇게 졸라대도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가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두 가지를 대는데, 첫째는 당신의 남편이 나를 어느 정도 신뢰했는데 나는 그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 하는 거 하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관련성이라는 그 눈으로 자기의 현실을 보고 자기 처신을 결정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요셉을 팔아넣었던 형들이 이제 생존을 요셉의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양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보시면 요셉이 하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형은 나를 모르고 나는 형들을 아는데, 혼자 나가서 시컷 통곡하고 운 다음에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고 칼 자루는 내가 잡고 있고 칼 끝은 저들을 향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한풀이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정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법으로 볼 때 전혀 잘못도 아니고 자기가 당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형들이 대표를 뽑아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겁이 난 거예요. 우리한테 복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틀림없이 복수를 할 것이다. 꼭 지가 하는 대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얘도 그러는 줄 알고 와서 대표를 보내서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을 하셨는데요, 형제끼리 화목하며 우애하며 살라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답답해서 웁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들까지도 책임지겠소.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왜 그러는가?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품이 매우 너그럽고 좋은, 그런 성격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하고도 그것이 자기가 당한 거란 걸 모르는 어리버리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도 창세기 50장에도 요셉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50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45장에서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때가 있을 줄 알고 당신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도덕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자기의 처신과 행동을 하나님과의 관련성이라는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관계라는 눈으로 자기의 현실을 점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신학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사사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린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6절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자기 형의 유산 안 나눠주는 것을 당신이 좀 재판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한 비유인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백리박만 나가도 다 흉년인데 이 사람에게만 희한하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게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다 바꿨습니다. 냉장고도 바꾸고 테레비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뭐 다 물건을 거의 물건이라 그랬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놓을 곳이 없게 됐습니다.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심히 고민했다. 여러 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더 많이 지으면 될 거 아닌가. 공사판을 벌렸습니다. 다시 다 헐어버리고 다시 크게 짓고 새로 산 물건 넣어놓고 곡식 다 넣어뒀습니다.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창고를 순방하면서 재고조사를 합니다. 1번 창고, 오, 가득 찼구나, 잘 됐다. 2번 창고, 여기도 가득 찼구나. 15번 창고, 오, 30번 창고, 다 됐구나. 이걸 다 둘러본 다음에 이 사람이 뒷짐을 지고 아주 만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열 해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아도 나는 열 해 동안 이제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아도 걱정이 없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꾸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즉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밤에 This very night 오늘 이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으려니 너 쌓아놓은 저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사람 그날 죽었습니다. 그거 다 누구 것 됐을까요? 남의 것 됐지요.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을 놓고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어리석은가? 제가 곰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세 가지 질문을 자기 상황에 놓고 세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은 어리석음입니다. 첫째는 이 많은 부가 내가 거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도대체 온 것인가? 저들은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왔는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 번만 하였어도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 왜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저 사람들은 없는 내게 있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 번만 물었어도 그렇게 복잡한 공사판 벌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있을 만큼 챙기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면 간단히 해결될 저 사람들 책임지라고 준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여하신 의미 있는 사명에 대하여 이 사람은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질문을 이 사람은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과 내가 내일 또 일어나서 산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가진 부는 내 인생을 보장하는가? 생명을 저것이 사주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만 했어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생명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주권자인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만날 기회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의미 있도록 주신 사명과 만날 기회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만날 기회를 이 사람은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 결론을 내리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이런 자라면 이런 자와 같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결국 궁극적인 본질적인 문제인가?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처신에 하나님이 끼어들어올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창고가 가난했단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가난한 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난한가?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려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처신을 할 때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그 안목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기준으로 점검하며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이 어느 곳에도 없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에 옳아 보이는 대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난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놀랍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금방 우리가 본 대로입니다.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벌을 받아서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서 죽었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단어를 보면 거기에 거류하였다, 거기에 거주하였다라는 단어만 가지고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에 가서 이제 완전히 이민 가서 거기 시민권 얻고 거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평생 영원토록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 마음을 먹고 간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잠깐 살러 갔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잠깐 이 어려운 때만 살짝 좀 피했다 오자, 이렇게 하고 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단어의 사용이, 요즘 말로 하면 지금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또 신앙대로 살려면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 어려운 일만 그냥 눈 질끈 감고 그저 그냥 성경도 덮고 그저 신앙이라는 것도 좀 이번은 좀 모른 채 하고 덮어놓고 이번 일은 넘기자, 이번 일만 넘기고 우리가 또 한번 힘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뭐 그런 식이지요. 말하자면 잠깐 살고 오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묻혀 있어야 되게 됐습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제 소견에 원한 대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할 수 있고 처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소견에 원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곳만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까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아까 우리가 다시 룻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계획도 하지 말고 원하지도 말고 그냥 되는 대로 그날 부딪히는 대로 그냥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와서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내일 나 뭐 해야지, 내일 나 이런 사업에서 이렇게 돈 벌 거야, 이런 계획할 거야, 내일 사업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너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너는 안개 같은 존재야,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죠? 다 내려놓고 생각도 말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 오늘 살았으면 살고. 그죠? 아무렇게나 살고 책임 없이 살고 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리고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네가 해봤자 필요 없고 하나님이 결국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다 하소.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니까 손 내려놓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계획 세우고 네가 주장하고 네 소견에 옳은 거 그리고 밀고 가도 그대로 되는 거 아니고 너는 어찌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 하는 것을 손해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15절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네 소견에 좋은 것, 네 소견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파악하고 따져서 그것을 행하는, 그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은 매우 지금 어색하게 등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7절까지 긴 내용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왜 부활은 확실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 부활의 의미가 뭔가? 부활의 효과가 뭔가? 하는 것을 쭉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뭔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쭉 해오다가 이 긴긴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부활할 것이니까, 부활할 것을 알고 있는, 부활의 언약을 받고 있고 부활의 약속을 받고 있고 부활의 사건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네가 사는 삶의 현장을 보고 그 사람으로서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활시킨다, 내가 부활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두가 부활하고 이 역사가 끝난 날이 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기준으로 오늘 우리의 사는 현실과 오늘 현장을 바라보고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련,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사람의 원리로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힘을 다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같은 세상에 같은 시간에 같은 역사 속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의미는 다른 삶, 점검도 다른 기준으로 받아야 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이 시대에는 이것이 자연스러우니까, 이 세상은 다 이렇게 하니까 라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주인이시니까 하는 것을 아는 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처신을 점검하며 따져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